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새기고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38년 네덜란드에서 헤르만 브루하페라는 유명한 의사가 7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임상의학의 창시자로 불리며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날렸던 브루하페는 생을 마감하기 얼마 전 최고의 건강 비결이 기록된 700페이지짜리 책을 남겼는데요. 이 책의 겉표지에는 의학 역사상 가장 심오한 비밀,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최고의 명문대학인 라이덴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서 의학 부분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가 남긴 이 책이 경매시장에 나왔을 때 세간의 관심과 경쟁이 집중됐고 결국 1만 굴덴이라는 고액으로 어떤 학자에게 이 책이 낙찰되었습니다. 1만 굴덴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의 약 130만 원 정도인데요. 이때가 1738년이라는 사실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거액이죠. 1만 굴덴이라는 이 거액을 주고 브루하페가 남긴 책을 손에 넣은 학자, 세계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손에 넣었다며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가장 심오한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과연 이 책에는 어떠한 건강의 비결이 적혀 있었을까? 1페이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역시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였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계속해서 699페이지까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였는데 그런데 마지막 700페이지를 펼치니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건강의 비결이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는 항상 차갑게, 발은 항상 따뜻하게, 음식은 배의 80%만 먹어라. 그러면 그대는 세상의 모든 의사를 피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뭐야? 의학 역사상 가장 심오한 비밀, 최고의 건강 비결이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음식은 80%만 먹는 거라니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나 화타와 함께 중국 최고의 명의로 꼽히는 편작, 얼마나 의술이 심오했던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였다는 중국 최고의 명의 편작도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일곱 글자, 두한족열복불만. 뭡니까?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배는 채우지 마라.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루하페나 편작이나 건강 비결에 대해 똑같은 말을 남긴 것인데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의인 허준은 어떤 말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일곱 번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의학전문서적으로는 세계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의보감에 보면 허준은 건강비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읽어드릴게요. 첫째, 머리카락을 자주 빗어주어라. 머리카락을 자주 빗어주면 두피가 자극되어 머리가 맑아지고 탈모도 예방된다고 합니다. 둘째, 얼굴을 자주 문질러주어라. 특히 인중 부위를 자주 문질러주면 고혈압, 동맥경화, 중풍 등 예방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셋째, 눈을 감고 눈동자를 돌려주어라. 이렇게 하면 눈의 피로가 가시고 눈이 맑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넷째, 귓볼을 자주 만져주어라. 다섯째, 혀를 입안에서 자주 굴려주어라. 여섯째, 치아를 서로 두드려주어라. 일곱째, 침을 뱉지 말고 자주 삼켜라. 여덟째, 가래는 계속 뱉어버려라. 아홉째, 등을 따뜻하게 해주어라. 마지막 열 번째, 가슴을 항상 따뜻하게 하고 보호해 주어라. 자,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말하는 건강 비결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의사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강 비결 말고 자기 나름대로의 건강 비결, 나만의 건강 비법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여러 가지 건강의 비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건강의 정의입니다. 건강의 정의.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합니까? 흔히 하는 말처럼 잘 먹고 잘 자고 배변을 잘하는 거, 그게 건강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질병이 없이 사는 거, 아픈 데 없이 사는 거, 그게 건강한 겁니까? 뭐 그것도 아니면 그죠, 마음이 편한 것이 최고야,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건강한 겁니까?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요, 정확히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간의 건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건강이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역동적 상태를 가리키며 단순히 질병이나 병약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단순히 육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정신만의 문제도 아닌 사회, 정서적인 문제이며 무엇보다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정 국가나 특정 종교에 의해 좌우되지 않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간의 정의에 대해 정의할 때 영적인 차원의 정의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인간은 그 영혼이 건강해야만 진짜로 건강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설사 영혼의 존재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영혼이 건강해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로 이 부분,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혼의 건강이 왜 필요한지, 영혼의 건강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혼의 건강이 왜 필요한지,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혼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자, 영혼의 건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예,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영, 세 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 존재에 대한 이분법적 설명, 그리고 삼분법적 설명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분법적 설명, 삼분법적 설명, 이게 이 중에 어떤 설명이 더 옳으냐, 더 정확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마태복음에 기록된 표현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과 육혼영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각각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와 영혼 이분법으로 설명하든지 육혼영 삼분법으로 설명하든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분법으로 설명하든 삼분법으로 설명하든 성경에서 강조하는 핵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먼저 인간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우리의 마음만 아프고 우리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육혼, 영이 하나로 되어 있는, 하나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괴로우면 육체도 힘들고 또 육체가 아프면 영혼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핵심, 이 두 번째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을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이다. 모든 피조물과 다른 존재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자,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세기 1장과 2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하신 두 가지 특별한 점이 나와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2번,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1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창조되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되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오늘의 첫 번째 본문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저기 마지막에 있는 생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 1장 20절에 기록된 생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다는 점 때문에, 아하,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저 보셔요,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거,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거,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생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슈아마라고 합니다. 이 네슈아마는요,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 호흡 또는 기운 이런 식으로 사용됐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영혼, 영혼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 인간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지난 11월 영국에서 진행된 최고의 작가를 뽑는 여론조사에서 셰익스피어 당대 최고의 작가를 제치고 1등을 차지한 제인 오스틴이라는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소설 오만과 편견으로 유명한 이 제인 오스틴은 남녀간의 사랑과 우정을 섬세한 관찰력과 묘사력으로 풀어낸 주옥같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그녀의 대표작 이 오만과 편견은 사실 그녀가 21살 때 완성한 첫 번째 장편 소설인 첫인상, 첫인상이라는 작품을 17년이 지난 다음 다시 개작을 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만과 편견의 원전인 첫인상이라는 이 소설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첫사랑을 키워가는 주인공 소년과 소녀. 이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두 사람만의 비밀 아지트가 있습니다. 숲속 커다란 나무들에 가려진 작은 바위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오직 소년과 소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소년과 소녀는 마치 우리나라 소설 황소란 소나기에 나오는 그 소년과 소녀가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아주 풋풋한 첫사랑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비밀의 공간이 그만 닫혀버립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린 폭설로 인해서 이 동굴의 입구가 막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소년과 소녀가 만나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지금 소개한 이 소설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 칼빈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 인간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어렵게 됩니다. 소년과 소녀가 만나는 비밀의 공간이 막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장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당연히 중단됩니다.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만 하는 이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볼 수 없지요. 우리의 귀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를 향한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제대로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건강하지 못하면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온전히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담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장소인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영혼 건강하십니까? 다음은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 간단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덕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저기 1번, 2번입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 권면한 이유가 마지막에 있죠.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성장하려면 이와 같은 1번, 2번 두 가지 실천이 꼭 필요하다, 그 뜻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이와 같은 두 가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두 가지 실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한 두 가지 실천 뭡니까? 첫 번째 실천, 저기 있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 다섯 가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독, 그리고 두 번째 기만, 외식,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악독이란 뭐냐?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구체적인 말과 행위를 가리키고요. 기만, 외식, 시기란 뭐냐? 타인을 속이고 깎아내리고 방해하는 말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비방하는 말, 말 그대로 타인을 근거 없이 헐뜯고 악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저 다섯 가지 하나하나의 뜻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다섯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나쁜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나쁜 모습, 잘못된 모습이 저렇게 다섯 가지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실제로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잘못된 모습, 나쁜 모습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여러 가지 나쁜 모습들 중에서, 그 많은 모습들 중에서 저렇게 다섯 가지만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저 다섯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다섯 가지의 공통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 다섯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다섯 가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아니면 우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어떤 겁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뭐 시기하고 안 계시죠? 예. 확인하겠습니다. 악도,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구체적인 말과 행위라고 했어요. 기만, 외식, 시기, 타인을 속이고 깎아내리고 방해하는 말과 행위라고 했어요. 비방하는 말, 타인을 근거 없이 헐뜯고 악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결론이 나왔죠? 예. 이 다섯 가지 공통점 모두 다 똑같아요. 우리와 타인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장소인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잘못된 모습들, 나쁜 모습들, 그거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 깨달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친 후 교우들 간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을 향해 시기하고 비방하는 그런 나쁜 말 하게 되면, 그런 나쁜 모습 보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의 건강이 망쳐진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의 건강,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한 두 번째 실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란 무엇일까요? 두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읽어야만 그리고 마음을 열고 신뢰함으로 읽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제 그 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성경 말씀 읽는 거,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요게 핵심이에요. 자, 보셔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는 구절 앞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같이?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해야 한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해야 한다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예쁜 아기입니다. 어느 집 아이인지. 참 예쁘죠? 예.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쁜 아이도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모습 보일 때가 있어요.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세요. 예. 으악! 아이고, 아이가 울고 있어요. 으악! 여러분,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우는 걸까요? 배가 고파서?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아니면 졸려서 잠투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는요, 지금 엄마 품에 안겨있다가 잠깐 엄마 품을 떠났다고 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예, 손 탔다 그러죠? 사람 손 탔다. 얘가 사람 손을 벌써 타버렸어요. 예. 그 멀쩡하게 가만히 안겨있다가도 엄마 품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으악! 온 집안이 떠나가라 우는 겁니다. 이렇게 엄마 품을 떠났을 때 울고불고 하는 아이의 모습을 전문용어로, 심리학용어로 분리불안증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울고 있는 저 아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엄마에게서 떨어지는 거 너무나 싫어. 나는 절대 엄마 품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이러한 간절한 바람이 저렇게 울고 있는 아이의 마음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엄마 품을 떠나서 우는 아이의 마음과 동일한. 다시 말해,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해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찬양을 부를 때 이런 마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장소인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소서.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드립니다.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주소서 지도로 채워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해야만 한다는 사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엄마 품을 떠나 우리는 아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